부활의 능력.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사도행전 13장 33절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23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문제를 보아야 하는데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주제여서 짧은 지면에 완전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약간의 의미, 즉 부활에 가장 중심되는 것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설명해야 하는 이것은 사람의 말로 다 꿰뚫어 말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사람의 생각으로 통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말과 생각은 그다지 쓸모가 없습니다. 이는 사람의 생각과 말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앙망할 뿐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바로 사람이 비록 완전하고 좋게 지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완전하게 지어졌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완성되게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직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의 요점으로 본다면 사람은 완전하며 이미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거기에 두었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사람의 창조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은 이미 만들어졌고 이미 살아있는 혼이 되었지만 그러나 사람은 아직 생명나무로 대표된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다 만들어졌고 한 방면으로 본다면 사람 또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방면으로 본다면 사람은 아직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람과 만물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물은 피조된 이후에 무엇이 더해져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물에 대하여는 다른 요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피조된 후 여전히 완성되어야 할 한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는 사람 자신이 능동적으로 더해야 하는 것인데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석한 것은 사람에게 더해진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람의 피조가 완성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얻어야 할 사람을 얻지 못하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설사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 아직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든지, 사람이 이미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든지, 사람은 여전히 한계가 있으며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설사 사람이 사람의 최고점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아직 10분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이요. 이는 사람에게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 다만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의 산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다만 피조된 생명만이 있었으며 피조되지 않은 생명이 없었고, 사람은 여전히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야 했으며, 사람의 피조는 다만 어떤 지점에서 그친 것으로,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도달해야 할 완성 단계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담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며 그분의 계획에 완전히 부합되는 한 사람을 얻으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구약의 시대에서 하나님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등등의 사람의 몸에서 계속하여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그분이 완성하시기 원하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확실히 하나님에 의하여 얻어진 바 되었으며,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봅니다. 이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얻어진 바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얻고자 하시는 그 사람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들은 여전히 충분치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떤 단계에서 정지했을 따름입니다. 한 명 한 명 다 어떤 단계에 도달한 다음 정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면으로 우리가 또한 보아야 하는 것은 그들이 도달한 최고점은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얻어야만 하는 그 한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한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사람으로 온 것이요 말씀이 육신된 것이며,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얻기를 갈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완성하시고자 했던 사람은 이때에야 비로소 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얻고자 갈망하시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성된 사람이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며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분의 그러한 사람 되심은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비록 땅 위의 사람과 다름이 없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으며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분의 능력에 있어서는 여전히 사람의 제한이 있었으며, 시간이 그분을 제한할 수 있었으며, 공간이 그분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네 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고서 주 예수를 뵙고자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지붕을 뚫고서 그를 내려야만 주님 앞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지고자 해도 비집고 가야만이 그분을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한 백부장에게 그의 믿음이 크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가 주님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의 곁으로 가서 주님을 만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것은 그가 주님의 제안을 받지 않는 방면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에게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을 사람의 한 방면으로 말한다면 그분이 땅 위에 있을 때 나타난 것은 여전히 제한이 있었으며 아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최고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성품의 어떠함을 말한 것이 아니라 능력의 어떠함을 말한 것입니다. 성품에 있어서 그분은 더 이상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나타남에 있어서 그분은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그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비로소 그분은 완전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최고점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부활이라고 합니까? 부활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얻는 것이며 그분이 얻기를 갈망하던 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한 명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사람은 여전히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이래 바라던 사람은 다만 이러한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부활이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분은 모든 제한을 다 초월하셨습니다. 어떠한 것도 그분을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땅 위에 사실 때 여전히 죽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부활 이후의 죽음은 더 이상 그분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사망은 그분에 의해 파괴되었고 사망의 가능성도 역시 파괴되었습니다. 그분은 부활 후 사도 요한에게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다시 죽으실 수가 없고 그 죽음의 가능성은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은 다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고 죽음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부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영원 안에 바라던 사람이며 이제 우리의 주님에게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들레헴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베들레헴에 강림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직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 예수님 같으신 분은 성정에 있어서, 품격에 있어서, 행위에 있어서 다 완전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제한을 받으셨으며 부활이 더해져야 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래야만 모든 제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은 바로 여기에 한 사람이 사람의 모든 제한을 돌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얻기를 바라셨던 그 한 사람은 주님이 부활한 그날에야 비로소 얻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가운데 다른 사람의 부활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주 예수님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나사로는 다만 이전의 세상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였을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방언을 사용하여 말한다면 나사로는 여전히 혼입니다. 그는 여전히 배로 동여져 있었으며 풀어주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육체의 생명이 회복되었을 뿐이며 기사회생, 했을 따름이었고 주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은 왜 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7일의 첫째 날 그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가서 무덤으로 갔을 때 예수를 쌌던 세마포가 옆에 놓여져 있고 또 예수님의 머리를 덮었던 수건도 다른 곳에 개켜 있는 것을 보았지만 안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머리는 여전히 수건에 쌓였으며 그의 몸은 배로 동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를 제한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도 부활하기 전에는 육신의 제한을 받았고 또한 물질의 제한을 받았지만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한을 받지 않았으며 심지어 죽음의 제한도 다 뚫고 나오시고 모든 제한은 더 이상 그분을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제는 부활 이후의 주님은 그분이 오셔야 볼 수 있고 가시면 볼 수 없는 분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그분이 오시거나 가셔야 했지만 지금은 오실 필요도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이 계시를 얻으면 볼 것이요, 계시를 얻지 못하면 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만질 수 있지만 계시가 없다면 만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보지 못하고의 문제이지 주님이 오시거나 가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고 가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는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이며 우리의 주님이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도마의 마음에 의혹이 생겨서 그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손으로 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만지는 사람이 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부활의 주님이시며 이전에 제안을 받으시던 상황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한 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만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충분하다면 주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공간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시간도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받는 가장 큰 제한은 바로 공간과 시간이지만 오늘날 이러한 것들은 다 우리의 주님을 저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여 주님을 본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부활하게 하신 일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마르다는 주님을 보자마자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녀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이었으며 유대인들은 마지막의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또 그녀에게 내가 곧 부활이요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의 생각 속에서는 부활과 마지막 날을 같이 연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여기 계시면 마지막 날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이며 주님이 여기 계시면 시간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고 공간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어떤 제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닫고서 집회를 할 때 주님은 그들 가운데 오셨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문을 여실 필요가 없이 들어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그들이 그분을 알았을 때 그분은 홀연히 사라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기묘함입니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셨으며 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그분은 1초 만에 여기서 땅의 끝까지 이르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은 무엇을 이루시기 위하여 3년, 5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시며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8년, 10년을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30여 년 동안 땅 위에서 사람으로 말한다면 그분의 지혜와 신장은 다 같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부활 이후에 그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나타내셨으며 이 능력은 이미 가장 큰 제한을 돌파하셨는데 바로 사망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셨고 그분의 생명은 사망을 돌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사망의 제한을 받지만 우리의 주님은 이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다 사망이 하나의 큰 제한이며 아주 큰 제한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죽음에 이르면 끝납니다. 한 포기의 풀도 마찬가지이며 한 그루의 나무도 그러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제한은 바로 그들의 죽음입니다. 한 마리의 개 고양이가 우리와 함께 3년, 5년 살았다면 아주 총명하며 또한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하여 살 수 없으며 그들의 생명은 제한이 있는데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그 어리석은 부자가 얼마든지 궁리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이 일단 그에게 임하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몸이 있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며 많은 용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용도는 죽음에 이르면 정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몸은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 주님에 의해 돌파됨으로 지나갔습니다. 사망은 그분을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붙잡는 것은 하나의 제한입니다. 부활은 가장 큰 제한을 완전히 돌파했습니다. 어떠한 문, 성, 큰 산도 부활을 가로막을 수 없으며 또한 어제, 오늘, 내일의 문제도 역시 더 이상 그분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살았을 뿐 아니라 다시 죽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죽음이 없으실 뿐 아니라 죽음의 가능성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그 살아있고 죽은 적이 있으며 지금은 또한 살았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몸에서 모든 제한은 지나갔습니다.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곧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게 되셨습니다. 어떠한 것을 막론하고 모든 말할 수 있는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셨습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심지어 오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뛰어나게 되셨습니다. 창세 이래 하나님께서는 얻기를 바라셨던 사람을 얻지 못하셨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은 얻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얻기를 바라셨던 사람은 한 명의 피조된 사람이 그분과 같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피조된 사람 중에 그분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하나님이 얻기를 바랐던 사람은 아직 얻지 못하신 것입니다. 오직 스스로 영원히 계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초월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영원하고 스스로 있지 않지만 그로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십니다. 피조된 사람 중에 모든 것을 초월하는 자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아버지에 의해 그분의 우편으로 영접되어진 후에 죽음의 제한이 소멸되었으며 모든 제한이 다 소멸되고서 하나님은 얻기를 바라셨던 그 사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 예수님이 출생하신 것이 하나의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30여 년 동안 사신 것은 대표였으며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도 역시 대표이셨습니다. 그분이 30여 년간 대표하신 것은 사람의 도덕의 표준이 마땅히 어떠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의 도덕에 대한 요구가 어떠해야 함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표명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능력의 어떠함입니다. 한면으로 주 예수님이 대표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 행위와 영적인 상황이 바로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만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족시킨 사람으로서의 표준이셨습니다. 우리와 그분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며 다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안에서 나타나셨을 때 그분의 도덕상의 표준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면으로 우리가 또 보아야 하는 것은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더욱 하나님의 원하시는 표준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신 것이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을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을 가리켜 말한 것임을 보았습니다. 또한 바로 그날에 주 예수님이 막달라의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또한 부활로부터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인 사람이 필요하실 뿐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사람에게 있었던 모든 도덕적인 표준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으며 또한 지극히 큰 능력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힘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도덕적인 표준의 사람입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때부터 시작하여 주 예수님은 또 다른 한 방면을 표현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이 되자 더 이상 시간의 문제가 없었으며 공간의 문제가 없었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어졌고 다만 사람이 볼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만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부활은 너무나 깊은 일이어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여기서 다만 아주 조금만을 만질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찬송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찬미해야 합니다. 수천 년 이래 죽는 사람만을 보았지만 죽은 사람이 어찌 만만뿐일까? 죽고 돌아오지 못함이 규례되어 다시 살아오는 이 보지 못했네. 사망의 열쇠, 음부의 문이 있으나 다만 잠겨져 있을 뿐이고 사람을 붙잡아 놓고 놓아주지 않아 교통은 오직 가는 것만이 허락되네. 하나님의 아들 역시 이 문을 통과하며 그 외에 또 많은 자물쇠 더하여 사망은 힘써 더 심하게 했지만 그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누워 계셨네. 그는 생명이요 즉시 부활할 수 있었으나 조용히 3일을 기다림은 성령의 제안을 인한 것이요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라네. 할렐루야 그는 부활하셨네. 천천만만 가운데 죽고 다시 사니 오직 이 한 분뿐 오직 그의 무덤만이 비었다네. 그가 한번 철저히 상하시고 사망은 늘 이기는 것 같았네. 모진 못이 그의 몸에 박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박힐 수 없다네. 한 명이 돌아옴은 모든 사람이 돌아옴이요. 그는 처음 익은 첫 열매. 우리는 아담이네 죽은 자이나 그리스도는 완전히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그리스도 승리하셨네. 영원히 우겨쌈을 받지 않네. 할렐루야 사망권세. 지금은 이미 산산조각 났다네. 세 번째, 사도행전 2장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켜 부활이라고 하는지 또한 무엇을 가리켜 성령이라고 하는지 보여줍니다. 부활은 죽음의 속박을 우리에게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셨습니다. 성령이란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시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셨으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시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부활과 부활의 능력을 성령 안에 두시고 성령을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활과 성령을 나눌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부활을 접한 사람이라면 성령을 접한 사람이고 누구든지 성령을 접한 사람이라면 부활을 접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위에서 내려오고 그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진 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까?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증거한 것은 다만 말뿐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 예수님이 이미 부활한 것을 압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주님의 가슴을 의지해 누웠던 적이 있으며 어떤 사람은 주님의 손으로부터 물건을 받은 적이 있으며 어떤 사람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적이 있으며 어떤 사람의 발은 주님이 씻어주신 적이 있으며 어떤 사람의 몸은 주님이 그를 부축하여 일으킨 적이 있고 어떤 사람의 눈은 주님의 침과 흙을 발리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령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주님은 이 땅에서 그분을 만졌던 사람들이나 혹은 그분으로부터 만져짐을 당하였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주님은 당시 그들이 보았던 주님보다 더 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분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의 지혜와 신장이 점점 자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분이 12세 때 내가 만났었노라고 말할 수 있으며 30세 때에 내가 그를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분의 형제와 부모와 그의 역사를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주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잘한 분이십니다. 이 한 분 주님은 어떠한 한계도 초월하셨으며 심지어 마지막의 한계, 사망 또한 초월하셨습니다. 교회는 2000년 이래 왜 줄곧 계속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계속하여 부활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여기서 저기서 수많은 사람이 안에서 분명해졌고 안에서 주를 보았습니다. 밖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음서 안에 사람들이 밝히 알았고 본 것을 보지 못했다고 시인합니다. 주님이 육신 안에 있을 때에 어떠함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복음서 안에 사람들보다 더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들보다 더욱 분명한 빛비춤이 있으며 우리는 속에서 그분을 만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합니까? 성령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그가 성령은 알고 있는데 부활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이 한 분 그리스도는 모든 것, 공간, 시간을 초월하셨으며 사망을 초월하셨으며 모든 제한을 초월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한 분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바로 주 예수님을 사망에서 부활하게 하신 영이며 성령의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부활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읽어봅시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형제자매여, 우리는 무엇이 교회인가를 보았습니까? 주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사실 때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직 교회의 머리가 아니셨습니다. 그것은 그분 자신이 아직 제안을 받을 수 있었으며 사망의 가능성이 여전히 그분에게 있었고 사망의 가능성은 아직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때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한다면 교회도 역시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분은 비로소 교회의 머리가 되셨으며 교회는 비로소 그분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모든 것을 초월하셨듯이 교회도 역시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큰 능력이 있었고 우리도 주님의 이 땅에서의 능력만으로 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며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야 가장 큰 제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그분의 발 앞에 복종케 하여 그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교회가 비로소 그분의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은 후에야 교회는 그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었습니다. 머리와 몸은 같은 성질의 것이며 완전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모든 것을 초월하듯이 몸 또한 역시 그렇게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한이 없으신 것처럼 교회도 역시 그렇게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으로 말한다면 비록 우리는 오늘 여전히 육체 안에 있고 여전히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질로 본다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여, 우리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방면으로 우리가 무용한 그릇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방면으로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보아야 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체험해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교회가 이 땅에서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것을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부활의 기초 위에 건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성도들이 휴거될 때 몸이 구속을 얻고 완전하고도 충분히 이 부활의 능력을 표현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초기의 교회를 볼 때 복음은 초기 시대에 몇 명의 갈릴리 어부들에 의하여 전파되었습니다. 그들 자신들로 말한다면 그들은 원래 학문이 없는 평민이었으며 그들의 담력은 아주 작았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그는 비록 열두 제자 중에서 가장 강한 한 명이었지만 주님이 팔리시던 그 저녁에 그도 역시 멀찍이서 주를 따라갔을 뿐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따져 묻는 하녀를 이기지 못했으며 세 번이나 주를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그와 기타의 제자들이 마찬가지로 겁이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오순절이 되어 성령이 강림하자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일어나 말할 때 그는 겁이 많고 학문이 없는 무식한 어부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러할 뿐 아니라 그들은 아주 많은 기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들에게 잡혀 위협 속에서 그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할 때도 그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도를 위하여 이렇게 강하고 심지어 당시에 그들을 조사하던 사람들이 다 그들이 원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연약한 데서 강하게 변한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며 그들이 더 이상 자기의 천연적인 생명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주의 도를 인하여 무리들에게 돌로 침을 당할 때 그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부활의 생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으며 용기를 잃지 않고 근심하지도 울지도 않고 도리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결과 심지어 간수의 전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능력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들의 몸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인식하는 것은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와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에 따르면 이 강력은 능력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능력의 강력이라고 번역할 수 있으며 능력에서 나오는 강력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분을 믿는 이들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은 어떠한 능력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 그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한 능력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그로 죽음의 속박을 받지 않게 하고 모든 제한을 돌파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이들에게 나타내시는 능력도 역시 같은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교회가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들려주고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면 이것은 바로 부활이 맺은 열매입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한 가지 일에 대하여 합력한다면 역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나 영적인 일들에 있어서의 온전케 됨이나 거룩한 훈련 등은 막론하고 다 부활의 능력의 표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더 많이 수고하고 날마다 죽노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소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어떠한 능력이 그를 떠받치고 그로하여금 이렇게 즐거움으로 참고 받아들이게 했습니까? 부활의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3장은 또 우리에게 바울이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했기 때문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적지 않은 이러한 체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록 오랜 병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는 이 부활의 능력을 알고 있어서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은 지극히 큰 고통과 환난과 능욕의 때를 만나서 천연적으로 말하자면 이미 역부족이지만 그러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도리어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서 말한 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체험들은 다 하나의 사실을 증명하는데 바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머리의 성질이 어떠하면 몸의 성질 또한 어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게 하며 교회가 땅 위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거하는 이 능력을 알게 하여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강하게 일어나게 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연약함과 무능함과 자기 사랑, 자기 연민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과 마귀와 육체 앞에서 강해질 것이며 이런 것들의 얽매이거나 영향과 제한을 받지 않고 초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부활은 너무나 큰 일이며 우리의 언어로는 완전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도 완전하게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약물의 큰 목자이신 나의 주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분의 교회에 후히 주사 그분의 교회로 하여금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한 곡의 부활의 체험에 관한 찬송을 읽어봅시다. 죽고 다시 삶 은혜의 주 생명은 여기에 있는가 아니면 내세에 있는지의 설명일세. 기다릴 필요 없네. 깨어져 조각난 그릇. 지금 토기장의 손에서 빚어질 수 있다네. 죽고 다시 삶 얼마나 놀라운 부활인가. 약한 것으로 심겨졌으나 강한 것으로 다시 일어나네. 주의 생명 수고와 고통 가운데서 나타나며 시시 때때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셔. 죽고 다시 삶 나그네 길이 외로워도 십자가를 알고 함께 올라가며 그의 죽음 본받고 그와 함께 고난받기 원해 그로 인해 자신의 이익 손실로 보내 죽고 다시 삶 복된 사명 영원하겠네 하늘의 맑은 강으로부터 생명의 산샘 넘쳐 흘러나니 목마른 사람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네 1절의 시작인 이 죽고 다시 사는 것은 현재의 일입니까? 아니면 오는 세상을 기다려야 합니까? 찬송을 지은 사람은 그의 배우고 체험한 것에 근거하여 기다릴 필요 없다네, 오늘 토기장의 손에 다루어질 수 있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18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본래 그릇이 깨어지고 토기장이는 이 흙으로 다시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죽고 다시 사는 것이며 이것이 부활입니다. 여기서 중복된 지금은 장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2절에서 말한 이 부활은 얼마나 놀라운 부활입니까? 약한 것으로 심겨졌으나 강한 것으로 다시 일어나네. 이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말한 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몸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날이 오면 몸의 형상은 변화될 것이며 오늘은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몸의 역량, 곧 고통과 수고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수고와 많은 어려움은 다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내가 담당한다고 한다면 나는 1분도 담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생명이 나를 부축하십니다. 실로 시시각각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나의 왕이십니다. 3절의 시작에서 나그네 길의 외로움을 말하지만 그러나 이어서 십자가를 알지만 함께 올라가기 원하며 그의 죽음 본받아 그들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한 부활을 가져온 것입니다. 4절에서는 요한복음 7장으로 이끕니다. 절기의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은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것임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또한 주님의 부활을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 풍성한 생명이며 모든 목마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복된 사명입니까? 이 찬송을 우리가 몇 번 읽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리켜서 죽음에서 다시 산다고 말하는 것인지를 인식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며 무엇을 부활이라고 하는지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